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제가 섬기고 있는 소년부 공동체에서 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한 10주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동일한 본문으로 또 10주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섬기고 있는 암송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한 10주간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쭉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참 적잖이 당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입장에서 빨리 좀 어려운 파트가 지나고 좀 이렇게 고난에 관한 거라든지 좀 힘든 파트가 빨리 지나고 위로에 대한 파트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 선지서를 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고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주로 아주 무겁고 또 진중하고 경고하고 이런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내용을 한참 기다렸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잠깐 나와요. 한 30장쯤 가면 잠깐 나왔다가 또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힘을 잃으시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52장 전체의 말씀을 10주에 걸쳐서 다 나눴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나누고 나니까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주시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하나 남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많이 답답하셨구나. 흔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구약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의도적으로 이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인지 하나님의 눈물인지 의도적으로 헷갈리도록 배치되어 있다. 다시 한번요. 예레미야서에는 이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인지 하나님의 눈물인지 의도적으로 헷갈리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이 예레미야, 이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규에 가까운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절규에 가까운 눈물을 쏟으시며 그 답답한 심정을 담아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이 예레미야는 주로 요시아 왕 때부터 이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시드기야까지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시아 하면 어떤 왕이었죠?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아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무깃도 전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뒤를 잇게 된 왕이 여호와 하스라는 왕이 뒤를 잇습니다. 이 통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 왕이 다스리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불현듯 정권 교체가 한번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번에는 바로 느고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이에요. 바로 느고가 자기의 꼭두각시 왕으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한 3개월 만에 두 번째 정권 교체를 맡게 된 겁니다.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또 이 바로 느고가 막대한 조공을 유다 나라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막대한 그 금액을 요구해서 바치도록 요구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로가 책정했던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유다의 온 백성들은 정말 뼈를 갈도록,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 이미 큰 온 나라가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호야김 왕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참 답답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궁궐을 리모델링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나라 살림이 엉망이에요. 근데 최고급 건축 자재를 가지고 자기의 궁궐을 어떤 학자에 따르면 새로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에 따르면 뭐 증축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자기의 궁궐을 다시 그렇게 호화스럽게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건축이 진행되려면 그 건축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자기 백성들이 동원이 되었겠죠. 근데 그렇게 부역에 끌려나온 사람들에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의 어떤 화려함에 관심이 있지 외면받는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의 역사 인식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예레미야 44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동일한 시기는 아니지만 이때 백성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어땠는지는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 길거리와 또 성전에서 차라리 하늘의 1월 성신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바알에게 절할 때에는 우리가 괜찮게 살았는데 어떤 왕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제단들을 폐한 뒤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반대로 이해했던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시편 78편을 보시면 나와 있게 되는데요. 한 가지 그릇된 신념이 생깁니다. 무슨 신념이냐면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성전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전 보유국이다. 이런 그릇된 신념이 생겨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BC 722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해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유다나라는 건재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어디서 찾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이구나. 성전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그릇된 신념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우리 한번 이런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여기 2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의 배경과 또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외침은 우리가 가끔씩 어떤 시대극을 보면 뉴스 속보를 던지면서 저도 옛날에 이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소년이 호해요 하면서 뉴스 속보를 이렇게 날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런 뭐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는 장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장면은 땅바닥에 때를 쓰면서 이렇게 드러 누워 보인 그 아이를 향해서 그 부모님이 너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이런 뉘앙스에 훨씬 더 가까웠을 거예요.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 4절을 보시게 되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왜 거짓말일까요? 자, 이게 제가 앞서서 배경에서 설명해 드렸었던 것처럼 이거는 그들의 헛된 신념, 헛된 슬로건을 지적했던 말인 겁니다.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나라는 성전 보유국이야. 성전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것이 거짓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짓이죠. 왜 그런지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동일한 시대를 활동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성전을 떠나가게 된다면 그럼 이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헛된 신념이고 거짓된 신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죄의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기 5, 6절에 나온 하나님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이 시대에 제대로 지켜졌던 말씀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성전의 제도는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성전 제도 그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 눈을 가리고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의 눈을 떠서 너희의 공동체를 보아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특별히 가장 외면받기 쉽고 가장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존중할 때에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너희를 살게 하겠다. 눈을 가리지 말고 눈을 뜨고 공동체를 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계속해서 쭉 내려가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시니까 도둑의 소굴이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 나와 있는 도둑의 소굴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들도 사람인데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다른 집을 훔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겠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가 자기들의 아지트로 돌아가겠죠. 하루 일과를 맞춰놓고 자기들이 훔쳐온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툭 풀어놓고 오늘도 잘 털었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내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둑의 소굴의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악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사제도 자체를 신성시 여기면서 그것을 지켰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휴 하고 죄악의 위안을 받는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죠. 사실 12절에 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이 무익한 신념을 의지했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여호와의 그 법궤가 있고 또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사무엘의 시대에 또 엘리의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전투에 밀리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밀리지?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의 이유를 찾습니다. 아, 법궤가 없었구나.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실로에서 성막에서 법궤를 덜렁덜렁 들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는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그 전례를 예로 들어서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 있으니 안전할 거야,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 헛된 슬로건에 속지 말라,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 결과가 예레미야 26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장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의 죄는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신성모독이었고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하자면 괘씸죄였겠죠. 네가 감히 우리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란 거짓말이라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네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해? 괘씸죄였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일대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마저 보실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성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다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였으니 죽일 이유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죽일 이유가 없느니라. 듣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말했다니 그래,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듣지 않겠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폭로하고 있는 멸망 전 유다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하고 개탄스러워야, 그래야 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답답하셨겠구나. 저렇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셨겠구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제가 소년부를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과목 강의를 하나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경제 파트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정은 최대의 만족을 구하고 기업은 최대의 유운을 추구한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만족을 구하는구나. 사람들은 만족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실 정도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었어요. 마치 종교 소비자들처럼 만족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혼란의 시기였죠. 그들이 성전에서 원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종교적인 만족, 괜찮을 거야. 성전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만족이었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만족에 대한 갈망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이 포로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포로기에서, 이미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쭉 그 비참한 역사가 다 펼쳐지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질 않았구나. 우리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저는 같은 원리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폭로합니다. 참 민망한 이야기이고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만족을 구하지 진실로 말씀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삶이 너무 바쁘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와서도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성경학교 시작되고, 이제 또 내일부터 장흥, 이제 국내외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그 사역이 또 너무 바빠버리면 이상하게도 말씀부터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또 때로는 어떨 때 말씀이 잘 들리지 않나요?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버리면 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거나, 또 심지어는 저 말씀이 나의 취향과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것이 유다 백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답을 찾고 또 몇 가지 적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절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유다 백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신념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마음이 딱딱 하게 완고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약속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하게 굳어지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깊은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고 땅의 모든 끝에서 영광받기를 우리가 너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그 길에 때로는 어려운 길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수치보다 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몇 가지 실천사항을 나눕니다. 종교적 열심, 거기서 오는 자기 만족, 그 무익한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내 영혼을 좀먹고 공동체를 해치는 길입니다.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요즘 삶이 너무 바빠서 예배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이 들릴 정도로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삶을 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 되었든 또 암송이 되었든 필사, 성경 공부 다 좋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삶을 재정돈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또 이 자리에 여러 팀을 섬기시고 또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가르치고 더 바르게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해오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반복되는 나의 헛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붙들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막혔던 귀를 여시고 다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사역이 말씀 중심으로 재정돈되고 재정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